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좀 특별한 유별난 왕입니다. 아합은 당시에 강대국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와 결탁을 맺고 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로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자마자 이스라엘 종교를 바알 신 믿는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전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1,000명을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보내었고 한순간에 나라 전체가 바알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은 피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믿어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농사가 풍년이 들고 또 비가 내려야 풀이 잘 자라서 목축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자 되려면 바알을 믿어야 된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바알을 믿어야 된다. 출세하려면 바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바알을 믿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르기 위해서 앞뒤 다툼을 하는 시대를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엄청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전국에 엄청난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엘리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가뭄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선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가뭄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가뭄이 1년, 2년, 3년 계속되어지면 흉년이 들고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고 큰 고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바알의 이 엘리야의 선포의 의미는 바알 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 비가 온다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바알이 비를 다스리니까 바알로 하여금 비가 오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손이 닳도록 빌어서 비가 오게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바알에 빌어도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농사가 망하고 가축들이 다 목이 말라 죽어도 절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비가 올 것이다.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자신과 바알 신에게 도전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전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며 수색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셨다가 이제는 시돈에 있는 한 마을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에 가게 되면 가뭄과 흉년 동안 엘리야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은 바알 신의 본거지인 시돈에 속한 마을이었고 이세벨 왕비의 친정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종교를 퍼뜨린 악녀 이세벨의 친정이 있는 곳에 바알의 본거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살펴 주게 될지 참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하나님 시돈이라니요.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 아닙니까? 악녀 이세벨의 친정 있는 곳이 아닙니까? 왜 그런 곳에 가라 그럽니까? 이렇게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한 과부가 너를 돌볼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시돈에 사는 이방인이 바알신을 믿을 텐데 더군다나 그것도 여자가, 과부가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나그네, 과부는 3대 소외 계층, 극빈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도와준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네, 사르밧에 갔더니 마을 입구에 한 여성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은 이것만 봐도 아,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부한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면 종을 부려서 종으로 하여금 땔감을 구해오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아니면 돈이 있었다면 시장에 땔감을 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하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여인이 얼마나 극심하게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엘리야는 물었겠죠. 주님, 이 여인은 아니겠지요. 예, 엘리야가 기대했던 과부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좀 갖다 주시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는 한 120km를 행군해 왔습니다. 또 아합 당시의 가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귀한 상황에서 땀과 흙먼지 투성이에 낯선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건 좀 부담이죠. 그죠? 사르밧 과부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꺼이 엘리야를 위해서 물을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성 안으로 물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술 더 뜹니다. 자,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자, 이 여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더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즉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그 과부한테 떡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한 그릇 갖다 달라 이런 말입니다.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형편인 과부에게 떡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은 참 사실 이 너무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엘리야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는 시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여인이 말할 때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즉 아직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나는 떡이 없다. 그리고 집에 밀가루가 한 주먹 있다. 한 주먹. 밀가루가 한 주먹 있고 기름 조금뿐인데 이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한다. 그럴 작정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을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평소에 음식이 좀 양식이 좀 넉넉했더라 그러면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간 남자이긴 하지만은 부탁을 들어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극심한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주먹 밀가루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걸 달라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네,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옛날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는 전설같이 전해오는 명언이 있어요. 돗대는 누구도 안 준다? 잘 모르시죠? 그런 건 안 몰라도 됩니다. 네. 돗대는 아버지도 안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어떻게 압니까? 경험해보니까 알죠. 예.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 피는 아버지도 안 줄 만큼 아낀다. 소중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것은 누구한테나 소중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자, 13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엘리야가 참 황당한 말을,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이거 먹고 나면 끝인데 죽음이 두려울 텐데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싶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도 자기가 먹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그리고 뭐라 하냐면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겁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남았다는 얘기 듣고도 마지막 한 주먹 남았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슨 날강도 양아치 또 깡패 같은 놈이 다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한 주먹 남았는데 이거 자기 주면 남는 게 어디 있다고 아들하고 자기가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사기꾼이 있습니까? 그죠? 예.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부탁을 해놓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밀가루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죠? 그런데 한 주먹뿐인데 뭐가 남는다고? 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억지고 횡포였습니다. 횡포, 그죠? 자,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는 그 여인한테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데 당신은 그 말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요청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내게 먼저 바치라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무조건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는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엘리야의 억지나 협박이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항상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라 순종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남은 밀가루로 아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 것인지 결정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여인의 입장이 있었다면 그 말을 듣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주먹 남은 거 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순종해보시겠습니까? 15절, 네,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즉 그 과부가 가서 즉 그의 집으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먼저 가져왔더니 그 말입니다. 그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은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더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매일매일 실컷 먹었어요. 떡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뭐 수제비도 해먹고 실컷 먹었는데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또 가뭄이 들어서 주변 사람도 어려우니까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친척집에도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식사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식사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하면서 감동 감격을 하고 부흥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남은 식량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먹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올 때 이 애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침이 넘어갔겠어요? 더군다나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아들 얼굴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쉽게 생각하면 그까지 한 끼 먹으나 안 먹으나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지만은 궁지에 몰린 사람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둔 사람은 다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여인은 가족의 마지막 식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합니다. 혹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들 앞에서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자 되게 해준다는 바알 숭배에 온통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 있는 그것도 버림받은 한 과부가 바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아무리 허감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그 여인의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인 여인에게는 아들이 유일한 위로였고 희망이었지요. 그런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정신을 잃고 삶의 의욕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급기야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그 통에서 밀가루를 담아내었을 것이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었을 것인데 아들이 죽자 모든 것이 원망과 분노로 변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선대했는데 왜 당신은 내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당신이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도 다른 종류의 시험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은혜받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자기 상황 속에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비극의 책임과 잘못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도 그럽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랑방지기에게, 목사님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며 분노를 폭발시키곤 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19절.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예 엘리야는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여요. 누워놓고 그 아이 위에 자기가 엎드려요.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함. 이건 일반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적에게 받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지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가슴에다가 달았습니다.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뜻이지요. 아마 엘리야가 이 어린아이 위에 엎드린 것은 애가 지금 죽었잖아요. 이 애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죽으면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와 자기 목숨을 하나로 여기는 그런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해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위에 올라타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특별한 상황이니까. 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시죠. 그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아이를 줍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인은 참 특별한 여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역사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죠? 예, 아마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바알신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은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가난한 과부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엘리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바알의 종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신한 백성들이 너무나 야속하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모조리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싶었던 것이 이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저 어머니의 눈빛을 봤느냐?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의 절망을 봤느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찍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들의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내 팔이라도 잘라주고 싶고 내 심장도 파내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낙심하지요.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절망하지요. 엘리야야,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란다. 나를 버리고 배신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내 백성들, 내 자녀들 향한 내 마음이란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받아 죽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절대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호세아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와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 엘리야야, 너는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저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가뭄으로 모조리 목에 타 죽게 하고 싶겠지만은 나는 저들이 죽도록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단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겁단다. 나는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전에는 시대의 뿌리에 대해서 치를 떨며 흥분하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횡포에 의해서 재산, 집, 땅, 가족 모두 잃어버린 한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의분에 사무쳐서 시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비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또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왜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이 여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부부는 쉽게 헤어집니다. 가정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경쟁이 가속화되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와 각종 이단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무슬림들이 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윤리와 도덕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끝나고 감소와 퇴보의 내리막길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숨이 막막합니다.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비가 오지 않는 끔찍한 가뭄으로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똑바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르밧 땅 가난한 과부를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무시당하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북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 경력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느냐, 교회에서 내 직분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되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살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 고통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여성 그것도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문과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죽어서 살 소망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심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은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피할 길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든지 간에 얼마나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지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불 끄시고,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진 보입니까? 네, 됐습니다. 불 켜도 됩니다. 지난 5월 6일 강원도 삼척에 엄청난 산불이 났었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산불이 나고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 지난주에 어느 신문기자가 저런 장면을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새 희망. 다 숫더미에서 저렇게 새싹이 돋아났다. 저게 희망이다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지만은 죽음의 땅을 뚫고 희망을 피우듯이 새로운 싹이 돋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피할 길과 살 길입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해주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고 다른 사람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